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사막의 히스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복을 주셔서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를 저에게 풍성히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에, 이 자연 세계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물, 그게 뭐 짐승이 됐건, 식물이 됐건, 또 어떤 해와 달과 별이 됐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비유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광이 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다 그렇게 다른 영광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도 있죠. 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을 비유하시는 것은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에서, 애초부터 흙에서 났고 사람 자체를 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흙으로 빚어진 그릇, 즉 토기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또 밭으로, 밭도 흙이죠. 그렇죠? 밭으로 이렇게 또 비유하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이렇게 나무로 비유하시는 대표적인 그 구절이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는 이 구절에 보니까 지금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런 나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제가 한두 번 언급했듯이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는 이 세 개의 나무가 이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이 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뭐 해가지고 아 내 삶에 뭐 별게 없어도 내 삶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충족되지 못해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뭐 그런 정도의 노래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이 나무 세 개의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24장의 내용을 보든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3장에서의 그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보든지, 이것은 명백하게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까지를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그러면은 포도나무를 지금 이스라엘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예레미야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리브나무에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무를 사람과 비유하는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펴보실래요? 사사기 9장에 사사기라는 책은 사사들, 우리 이제 예전에 사사라고 불렀던 사람들 있죠? 사실 이제 그게 영어로는 저지, 그래서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지도자들로 이렇게 세우셨던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온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갈, 뭐 기드온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 그 이제 사사들이 있는데 여기 사사기 9장에는 특별히 이제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룻바알이 이게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이제 기드온 이후에 이제 이 아들들이 기드온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제 치리해야 되는 그 시절이 왔는데 그 70명의 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형제 70명 전체를 다 죽이고 자기가 이제 그 리더가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으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날에 그냥 돌 위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고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다행히 이때 이제 막내 아들 요담 70명 중에 막내인 요담이라는 그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요담이 그리심산의 꼭대기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장면에서 8절에 보니까 한 번은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고 올리브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통치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10절에서는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12절에 보니까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네가 왕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다 새 나무들이 다 이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시나무에게 요청했더니 그 가시나무가 이제 왕이 됐다. 이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사람을 나무에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데 나무와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나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나무 자체에서 지금 줄기와 가지를 지금 분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이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무와 전체 나무와 그 어떤 땅, 토양과의 그 관계로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토양이 나오고 나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나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이제 토양이 중요한 것이죠. 한 종류의 나무는 물가에 심겨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나무는 소금 땅 또는 광야에 심겨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 부분이 구약 전체의 내용을 그냥 요약해 놨다 이래도 사실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구약 율법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율법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무 두 개의 나무, 두 개의 토양과 두 개의 나무로서 하나님이 그걸 딱 요약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나무라는 것은, 나무는 왜 있습니까? 나무의 그 1차적인 목적은 나무는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는 것. 물론 이제 목재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나무의 그 기능은 과실,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그 토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이것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을지 나쁜 열매를 맺을지 하는 그것을 제일 잘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8절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물가에 심은 나무, 그래서 심은 이게 이제 능동태로 번역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 자체에 수동태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능동태로 번역하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심긴 나무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글 표현에 그런 게 없었어도 우리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수동태로 한글을 쓰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조물이라는 그 단어도 이거를 예전에 피조물로 번역했던 것들을 다 이제 그게 한글 표현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다 이걸 창조물로 바꾸거든요. 크리어처라는 그 단어를.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창조물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창조하신 거죠. 근데 크리어처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창조됨을 받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피조물 자체도 뭐 좋은 단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여기서도 물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긴 나무, 사실 심긴 나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에 심긴 나무를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참, 한 나무가 한 나무로서 이보다 더 행복한 그러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라고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행복한, 이보다 더 좋은 상태가 어디 있겠어요? 강가로 이 뿌리를 뻗었습니다. 그래서 늘 물이 풍족해요. 그래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더위가 와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 자체가 물 근원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잎이 늘 푸르른 거예요. 또 여기 말 그대로 여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나무다. 인간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로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수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는 밖에서 볼 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뿌리가 지금 물 근원 쪽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무의 열매가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물 근원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이물 근원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가 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 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아래쪽에서 지금 스스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13절서부터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 그렇죠? 이게 지금 고딕체로 굵은 글씨로 주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지금 한글 개역성경 같으면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 하나님, 주님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뿌리를 강가로 뻗었다 할 때 이 강가, 이것과 지금 생수의 근원이 사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건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이제 일단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즉 강가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는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도 맺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만약에 이렇게 물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다면 나무는 전적으로 그 수분을 어디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비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나 이슬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나무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 근원 쪽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좌우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의 상태를 사람의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물 근원, 즉 생수의 근원, 즉 우리 주 하나님, 생명의 창조자이신 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그쪽으로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이 사람은 그 삶이 단순히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영생을 그냥 소유하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천국행 티켓을 딴 것, 그 정도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명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풍성한 생명, 그 생명을 이제 누리는, 그러니까 영어에서 life 그러면 생명도 되고 삶도 되지요. 단순히 목숨을 건졌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질, 즉 삶의 질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아주 풍요롭고 윤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8절에서는 이제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내용대로 한다면, 시편 1편에서도 한번 펴보시죠. 지금 그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1절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 그래서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 있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철에 열매를 맺는다. 이게 형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조주가 목적하신 그대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제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물가에 심긴 나무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 17장의 본문에 다시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는 이러이러한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라는 것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 이야기했을 때,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 아멘. 그런데 이런 나무와 대조해서 또 하나의 나무, 또 하나의 토양과 나무가 나오는데, 이 앞쪽에 있는 그 나무입니다.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사막의 시스나무가 하나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시스나무가 어디에 심겨 있는가? 여기 보니까 좋은 일이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다만 광야와 소금 땅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메마른 곳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이런 곳을 좀 이제 다녀왔는데, 그 광야라는 곳은 풀이 전혀 안 나는 곳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막은 아예 모래밭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는 나무도 뭐 듬성듬성 있고 풀도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척박한 땅이에요. 대단히 척박해서 그 나무도 이렇게 풍성한 그런 나무들이 아니에요. 네. 그러한 광야, 이 광야에 심겨진 나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물이 충분치 않아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없는 땅입니다. 이러한 광야를 성경이 에스겔서 19장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이에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 갈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여기 보니까 광야와 소금 땅과 그랬죠. 소금 땅. 소금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신명기 29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9장 신명기 이제 28장이 그 바로 앞장에 있는 그 8장이 대단히 유명한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복과 저주를 이렇게 선언하는 그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명령들을 잘 지키면 너희가 이 5절 보시면 28장 5절 보시면 3절부터 볼까요? 내가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가축의 열매와 뭐 이렇게 짐승들이 복을 받고 바구니와 싸우던 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성도들이.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이런 복을 받는다 얘기를 하고 그런데 참 또 무서운 것은 지금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5절부터는 그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지 않게 될 때 저주를 받는 얘기를 복보다 훨씬 더 길게 쭉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29장인데 그 29장에 2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는 그런 지금 문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소금 땅이라는 것이 저주받은 땅이라는 얘기를 하고자 이 구절을 제가 든 겁니다.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그냥 내려가지고 유황은 이게 화약 성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멸망했었죠. 그런데 지금 소금이 된다. 그래서 소금 땅이 소금으로 변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 9장 4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기드온이라 그랬죠? 기드온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하루 종일 그 도시와 싸워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안에 있던 백성을 죽이며 그 도시를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예 재수 없어 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뭐 우리나라 기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소금을 뿌리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을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금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염전 같은 데를 개간을 하면 거기서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땅이 소금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소금기가 있는 땅 또는 광야 이러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지금 저주를 받은 그러한 나무입니다. 이러한 땅에 심겨진 나무는 생수의 근원이 그 뿌리 쪽에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수분을 어디에 의존해야 합니까? 비에 의존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오셨을 때 그 5절에 보니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는 이러이러한 나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막의 시스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냐? 5절 말씀대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기를 그 뿌리가 물 근원에 이렇게 깊이 박혀있지 않으면 내려오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에 의존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막의 시스나무와 같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위 환경과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는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인간, 인간의 능력, 인간의 어떤 도움 이런 것들을 지금 의지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주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세상에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이 광야의 사막의 이 히스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계속해서 갈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 근원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바닷물에서 조난을 당해서 정말 마실 물이 없을 때 눈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바닷물을 한 모금 마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증이 더하지요. 그래 바닷물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선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그 엄청난 물 가운데로 가는데 물을 싸가지요. 그렇죠. 마실 물은 싸가는 거예요. 바닷물은 아무리 많아도 마시지를 못하지요. 갈증을 더 유발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수의 근원이신 분께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할 때 세상의 주위의 환경에 의존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렇게 될 때 세상에서 오는 그 빗물을 받아 먹으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소금기가 있는 땅에서 자라면서 그 갈증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고 세상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그 갈증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좀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이러한 광야의 소금 땅에 심긴 나무와 같은 사막의 히스나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물 근원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조금 가변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자동적으로 매 순간 생명의 근원, 물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는 그 구절이 에스겔서인데요.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9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19장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9장 에스겔서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 애가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지요. 이런 애가, 애곡하는 노래를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그 앞부분에서는 그 사자에 비유해서 암사자에 비유해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각각 젊은 사자 이렇게 이제 비유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어머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곧 네 피가 흐르는 포도나무 같아서 많은 물들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가지가 가득하고 다스리는 자들의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홀이라는 것은 이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지팡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가 여기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지도 가득해서 그 가지 중에서 또 쓸만한 그런 나무들이 또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와 가지가 다 쓸모 있게 된다. 그래서 이 강한 막대기들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녀의 키가 굵은 가지들 사이에서 크므로 그녀가 자기의 많은 가지들과 함께 높이 드러났느니라. 12절 그러나 그녀가 경로 중에 뽑혀 땅에 내던져짐에 동풍이 그녀의 열매를 말리고 그녀의 강한 막대기들은 부러지며 말라 불에 소멸되었으며 이제 그녀가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에 심김에 불이 그녀의 가지들의 한 막대기에서 나와 그녀의 열매를 삼키니 이에 그녀가 다스리는 홀이 될 만한 강한 막대기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 하라. 이것이 애가요. 반드시 애가가 되리라. 자, 말이 좀 복잡하지요. 예, 이렇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할 때에는 그럴 때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열매도 잘 내고 참 가지도 쓸모 있는 그러한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그 뽑혀서 그 나무가 뽑혀서 이제 그 이 열매도 말라붙고 막대기들도 그 가지들도 부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광야 곧 메마르고 갈증 나는 땅에 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물가에 심길 수도 있고 지금 메마르고 갈증나는 땅인 광야에 심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이렇게 참 풍성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광야에 심긴 나무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일 때는 우리는 이 물의 근원이신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될 때는 마치 이 광야에 또는 사막의 시스나무 또는 광야 이 소금기 있는 이 땅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또 피폐하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오전에 우리 이제 장영민 집사님께서 성경 공부 말씀 중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원의 문제와 보상의 문제 이것이 지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 구절의 말씀에 따라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그렇게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이 사막의 시스나무처럼 그렇게 피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세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뭔가 대단히 큰 것을 얻기 위해서만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삶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획해 놓으신 그런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그 소금기 있는 땅에서 아무리 거기에 뿌리를 내려봐야 갈증만 더 심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현재의 삶이 뭔가 대단히 힘이 들고 척박하고 갈증이 심하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뿌리를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예, 다 같이 잠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가 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